문답 다섯 번째 기독도보 제9기 양무리를 분별함 질문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은 주님이 임하시어 만민을 심판하여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데 그때 이방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만약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이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이를 잘 대접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에 깨어있는 믿는 이들은 이미 들림받았습니다. 아직 들림받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자들을 돌보고 선대한 이들은 후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따라 그들을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제외하고 결코 다른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을 선대한 것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며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난 때에는 바로 율법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실 것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행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제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장래의 구원의 방법인 믿는 이들을 선대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알지 못함. 질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찌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알지 못합니까? 구원의 수가 부족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날과 그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만족하심으로 정해져야 합니까? 이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구절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표명하는 바 이것은 주 예수님의 종된 성질과 완전히 부합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분이 아시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버지의 만족으로 때를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주 예수님의 사람이심과 하나님이심의 신성과 인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분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분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혹은 분별할 수 있는 것 같고 혹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주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완전히 겸손한 종이며 그분의 주인의 뜻 이외에 그분 자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주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직 그 인성만을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그 신성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많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질문 근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입으로 모두 예수를 전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답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한다면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또한 말했고 요한도 말했으며 유다도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25절, 27장 10절 14절, 에스겔 13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허망된 복락을 사람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탐합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표면상에 여전히 종교적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상에는 사람의 악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바로 교회 중에서 자칭 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불신파입니다. 그들이 가진 행위는 성경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며 그들은 사람을 개선하라고 하고 사람으로 허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탐하며 그들의 교리는 다만 종교로 이끌 뿐이며 사실 사람을 멸망케 할 뿐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지만 그러나 이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이 있기를. 방언. 질문. 성령을 얻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데 그가 한 방언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방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서로 같습니까? 답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래 자칭 방언을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결코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언이 아닌 바로 일종의 고함치기와 소리 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참 예수교회. 질문. 근일 새로 창시된 참 예수교회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 사람을 비평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의 연고로 우리는 마땅히 이단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필요입니다. 참 예수교회는 일종의 이단적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포기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주의하지만 실제 그들이 영접한 것은 바로 사악한 영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억지로 갖다 붙이고 조리가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억지들이며 거들떠볼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각종 이단에 대해 마땅히 변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반드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방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믿는 이가 그 받은 바 영이 참된 것이라면 마땅히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에 비추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을 속이는 공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속임당하는 자는 끝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정. 질문.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예정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릇 말씀에서 실족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마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단지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을 예정할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정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실족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정이란 두 자는 바로 하나님에게는 일정한 규칙, 곧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또 다른 그의 해석은 어떠합니까? 답변.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구원만을 예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받는 것을 예정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역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시며 사람의 구원받지 못함을 예정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개의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응당 제거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 틀린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멸망하게 예정하실 수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바로 하나의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예정은 원문으로 타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과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의 예정은 원문으로 프루리조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예정은 타소가 아니고 프루리조도 아닌 바로 티데미로서 이 단어는 결코 예정의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희란 문학가 영시는 이 단어의 뜻을 놓다, 두다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의미는 바로 한 사람도 불순종하도록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무릇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넘어지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성경의 기록. 질문.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백부장이 병고침을 구하는 이야기에서 왜 하나는 직접적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입니까? 답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며 하나의 사실에 상반된 기록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백부장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주를 보게 했습니다. 후에 그 자신도 왔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 4, 5절에서 그는 사람을 보내었고 누가복음 7장 6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돌아왔으며 누가복음 7장 6절 하반절과 7, 8절과 마태복음 8장 8, 9절에서 그 자신이 또 왔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질과 완전히 상합됩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유대인을 보낸 기록을 제하였고 누가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로 교만하게 할 만한 것은 제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졌으며 유대인의 입을 통하여 그들로 이 백부장의 선을 알게 하여 그들의 유익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시체. 질문. 마태복음 24장 8절의 시체는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독수리는 또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속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체는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독수리는 죄악 또는 심판을 가리킨 것입니다. 제7기 252면을 보기 바랍니다. 땅 아래. 질문. 빌립보서 2장 10절에 땅 아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귀보 제1기 45면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해석과 동일합니까? 답변. 음부는 땅 아래에 있는데 이하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은 마태복음 12장 40절과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타타르의 의미는 바로 가장 깊은 구덩이라는 것이며 당연히 땅 아래에 있습니다. 무적행 또한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0절의 의미는 바로 주 예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 아래 여전히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음. 질문.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답변.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은 주 예수의 은사인데 이 구절들은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며 은사는 바로 사람을 위한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누가 주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까?
사람을 사로잡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성도들이 죽은 후에는 본래 마귀에게 감금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는 자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사람을 사로잡는 사탄을 사로잡아 성도들로 비록 음부에 있지만 능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열쇠가 바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음부가 낙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은 바로 하나의 증거입니다. 각양의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심.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은사를 결코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쟁이 있고 후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바로 11절에서 말하여진 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리를 은사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 오르심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땅 아래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리셨던 그분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려오신 이가 바로 올라가신 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만유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땅 아래를 얻으셨고 위로 오르셔서 하늘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전체 단락의 의미는 바로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원수를 이기심과 만유를 충만케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능히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8, 19절에 따르면 그가 위로 오르시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주 예수께서 바로 그 위로 오르시고 또 사로잡은 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고냐? 질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영원까지 견고케 하시며 그의 나라의 위를 견고케 하며 영원히 패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후에 다윗은 나라의 인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 왕위를 잇게 하여 정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왕위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까지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고냐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사를 끊으셔서 왕이 되어 다윗의 보좌에 앉는 것을 허락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일이야말로 주 예수께서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고냐는 결코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은 다만 그 후손이 왕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2절은 여전히 그가 스알디엘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의 원문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고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며 여고냐의 후손이 아니므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 예수께서 신신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서 났다면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 칭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질문. 역대상 3장 15절에서 16절의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까? 아니면 형입니까? 답변.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역대하 36장 10절의 원문은 형자이며 워즈워드는 말하기를 그것은 그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숙부입니다. 역대상 3장 15, 16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저자의 족보를 쓰는 방법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왜 시드기야는 그 조카 여고냐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여기에서의 아들은 중국에서의 사왕과도 같이 숙부를 세워 후계자를 삼는, 즉 숙부를 그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대의 합법적인 제왕의 가보를 기록한 것이며 시드기야는 여고냐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곳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한 사람이 앞뒤절에서 잘못 쓰여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문체를 분명히 알면 의문도 적어질 것입니다. 술 질문. 성경에는 단지 사람으로 술을 좋아하지 말라고 권하지만 결코 사람으로 술을 금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도 역시 물을 술로 변화시킨 적이 있고 또 자신도 마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대하여 마땅히 전심으로 금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중에서도 이미 공경연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답변. 성경에서 사람을 권하여 술을 금한 곳이 없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신약의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마시는 것은 가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바로 적은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변화시킨 것은 바로 새 술입니다. 나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금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중에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응당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런 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때와 날. 질문. 나는 미국의 저명한 성경학자의 정확한 조사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기원후 30년 4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대부분 금요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날의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7일의 첫째 날, 이른 아침날이 아직 어두울 때 이미 예수가 무덤에서 보이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틀림없이 한밤중에 부활했을 것입니다. 만약 과연 죽으심이 금요일이라면 예수는 그날의 오후에 신시에 죽으신 것으로 어두울 무렵에 비로소 장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는 무덤에서 어떻게 밤낮 3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하루 밤낮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간은 결국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주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다는 주장은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일찍이 부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 해독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라는 주장은 각 나라의 성경 해석가들이 대부분 이러한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 예수님이 단지 3일 낮과 밤 이상을 땅의 중심에서 계셨다는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이며 우리는 성경 자체의 간증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인자도 또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하며 16장 21절에는 그분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곳의 성경을 합해서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밤낮 사흘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제3일을 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주 예수의 죽음을 말할 때 그들은 이 일이 된 지가 오늘이 사흘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은 부활한 날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7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전은 바로 7일 중에서 다섯째 날이며 바로 우리의 목요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목요일에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밤낮 3일이라는 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합해서 3일낮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합해서 3일 밤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라는 말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다는 말 또한 상반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5절에서 주님은 3일 후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1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3일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산법을 따르면 셋째 날은 바로 3일 후입니다. 성경은 결코 순환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만 세상 사람들의 발명이고 육신의 오락으로 영성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한 것은 바로 만찬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을 따름입니다. 두 자루의 검. 질문. 누가복음 22장 36절과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검이 두 자루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주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곳의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검 두 자루로 족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매우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상세히 조사하여 교찰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명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고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루의 검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검을 들고 싸우라는 말인가? 입니다. 우리는 이 두 자루의 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건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검을 사라고 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36절은 말하기를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잔을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물건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검이 이것저것을 가리킨다면 전대도 역시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하고 주머니도 마땅히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대가 전대이고 주머니가 주머니라면 검도 반드시 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자루의 칼이 신구약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고 두 명의 강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혹은 기타의 이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검은 마로 검이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번 어려운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성경 구절을 만날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것입니까? 이 검이 검이라면 주 예수님의 본뜻은 그들이 검을 사서 그것으로 싸워서 죽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 중에 유다를 제외하고도 아직 11명이 있습니다. 만약 주 예수님이 그들로 무력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면 열한 사람이 두 자루의 검으로서 어떻게 속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 자루의 검이 있다고 했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아홉 자루를 사라고 권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본뜻이 결코 검을 사서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주 예수님의 원뜻이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었다면 베드로가 이것은 이미 칼을 사용했을 때 이미 무력으로서 해결한 것일진데 오히려 주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만약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그분이 평상시에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하신 평소의 가르침과 서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검은 검이고 칼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해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응당 먼저 몇 가지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비록 실제의 검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 뜻은 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만약 참으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했었다면 검은 두 자루뿐인데 몇 자루를 더 사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주 예수님은 전적으로 검에 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대와 주머니와 검이었습니다. 검은 다만 셋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셋째로 그날 유대 땅에는 도적이 공공연히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거의 검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검은 마치 우리들의 오늘날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네 번째, 이 단락의 성경 전체는 그날 밤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37절은 35, 36, 38절과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37절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이 단락의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앞뒤 문맥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임의대로 삭제하여 나머지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응당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36절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때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락의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검은 무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상의 요점을 따라서 천천히 이 몇 구절의 성경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처음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보내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갔을 때 전대가 없고 주머니도 없고 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단락의 보내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주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때 그들에게 그분의 메시아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은 바로 사람들로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때 응당 음식을 먹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이 자비량할 필요가 없었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세의 효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합니까? 주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영접하지 않았으며 거듭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어떠합니까? 그분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지고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죽여야 편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성경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메시아의 권세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사자들의 필요를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메시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에는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을 예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와 같지 못합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뜻은 왜냐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며 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끊어짐을 당하였고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메시아인 나로부터 받은 공급과 보호 또한 그쳐야 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 세 구절의 성경 안에서 표명하신 뜻입니다. 36절에 시작하는 말, 그러나 이제는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하고 환경이 변화되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만찬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의 끝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안에서 주 예수님은 사실상 사람들에 의하여 버려지심을 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본뜻은 원래 그들의 전대와 주머니와 칼에 전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로 그분이 그때 처하신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그들로 그분이 곧 죽음을 당하실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전대와 주머니와 칼을 가리키는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영에 속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심은 참으로 무력을 사용하려 하였고 혈기에 속한 병기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곧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참으로 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곧 응답하시기를 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 족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첫째는 틀림없이 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열한 사람이 두 자루의 칼로 어떻게 족합니까?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결코 두 자루의 검이 이미 사용하기 족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 하나를 사용했을 때 주님은 왜 그를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족하다는 틀림없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족하다라는 말은 우리말의 됐다라는 말과 서로 같습니다. 다만 비교적 부드럽고 딱딱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의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몰랐고 그러므로 후에 또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릇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원래 그리스도의 군인이 없습니다.